예부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광야와 같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황량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요. 외롭고 고독하고요. 또 쉴만한 곳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 곳이 없단 말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처럼 인생은 마치 그런 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인 거지요. 흔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 고난의 빵이죠. 힘겨운 인생의 그런 빵이죠. 그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어릴 적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릴 적 고생은 사서도 한다. 신학자 폴 틸리는 존재로의 용기에서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그 불행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불행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시대적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고대인의 불행은 팔자, 숙명, 운명, 이건이 살았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러려니 했다는 거죠. 그러려니. 그러니까 어떤 저항할 힘,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을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그 불행을 죄와 벌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는 거다,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뭐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삶의 무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것도 아닌데,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불행하냐라고 할 때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얘기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구하면 웬만한 건 다 구할 수 있고요. 또 사면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동차, 좋은 차는 아니어도 자동차 몰고 다니고요. 그렇게 썩 좋은 집은 아니어도 또 비피할 수 있는 집에서, 움막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다 사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행하냐.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광야의 삶에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 광야의 길 때문에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강한 쪽입니까? 더 강해지는 쪽? 아니면 더 약해지는 쪽입니까?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쪽입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쪽입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생각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은 광야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의 길을 가운데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나는 운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다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도전합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니면 팔자거니 운명이거니 숙명이거니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고난의 길이 실패의 이유가 되는 거죠. 2절 전반절에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까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광야와 같이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다. 그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알아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보실 때는 뭐냐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 너무 오랫동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래요. 왜 그 잠깐 당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성경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을 허용하셨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은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로 요약하면 다 광야의 길이지요. 다 광야의 길인데 사람마다 모양들은 다 다르지요.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질병의 광야의 길을 걷는 분이 있죠. 좀처럼 낫지 않고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질병이 괴롭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사고의 광야의 길, 또 어떤 분들은 사업 부도의 광야의 길이죠. 사업으로 큰 실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광야의 길을 걷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별이라는 광야의 길, 어떤 분들은 슬픔이라는 광야의 길, 어떤 분들은 사별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되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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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나한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가? 왜 그렇지요? 오늘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여기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가 고생당하는 것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왜 광야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해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반복이에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또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래요. 생각.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혼냅니까? 부모가 자녀를 혼내면요, 불편한 시간이 있어요. 서로 서먹해져요. 분명히 부모는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을 내고 때로는 매도 들어서 따끔하게 혼을 냈는데, 그런데 자녀와의 관계가 왠지 서먹해져요. 뭔가 거리감이 있어져요. 여러분,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왜 혼을 냅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 못 되라고 그렇게 혼냅니까? 매들고 맨날 때리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이 보다 더 성숙된 모습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곳 같아요. 어찌 보면 광야는 우리를 정말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도리어 시험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살리기 위한 훈련을 하시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광야는 어쩌면 가장 험하고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광야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 2절 중간절에 보면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독일의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뽑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표본으로 1,000명을 뽑아서 그분들을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왜 지혜로웠던가? 그 사람들이 지혜로웠던 이유가 뭔가? 상위 1, 2, 3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위는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1위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인생 초기에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사람. 인생 초기에 정말 크나큰 어두운 단면을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뽑아졌어요. 결과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난이 재수 없어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운이 없어서 고난이 여러분들 찾아왔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고난의 길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길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고난의 길은 끝이고 이제부터는 형통의 길, 행복의 길, 뭐 모든 만사 형통의 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있어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목사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목사는 날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목사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거든요. 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며 살거든요. 날마다 성도들을 심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로 따지면 목사는 늘 행복해야 맞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형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내 죄인 것처럼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마음으로 교인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절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막 많은 성도들이 막 환영해 주잖아요. 오늘 또 새 가족들이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막 환영해 주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별로 환영을 안 해줘요. 예. 네. 뭐 밥 먹어도 새가족이 있어도 뭐 본든 안 본든 그냥 본인만 먹고 그냥 누가 와서 제대로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그래요. 예. 예. 새가족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새가족이 오면 다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안기도 하고 축복하고 어떻게든 차 한 잔이라도 더 갖다 주고 뭘 도와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새가족에 대해서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말씀은 어찌 그리 좋은지, 야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예? 또 기도를 해도 척척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막 깨달아가는 거예요. 막 깨달아가요. 목사님을 만나면 저렇게 잘생겼는지,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는지. 예? 인정 안 하시죠?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 가기 싫어지죠. 예배 시간 지루해지죠. 예배 시간이 지루해져요. 기도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백날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예, 막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죠. 여러분 누가 변한 겁니까? 누가 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광야의 길을 걷는 때예요. 예배 시간 와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바로 광야의 때예요. 이 광야의 때에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이 광야의 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탈하지 마세요. 훈련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돼도 아하,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하시려고 말씀에 훈련을 시키는구나 더욱 사모하세요. 그런 분명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려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제가 세 가지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는, 훈련하시는 장소예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는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란 말이죠.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에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테스트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야를 요구하세요. 왜요?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6절 중간전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에는 막대기가 올라가지 않는다. 열매 없는 나무에는 막대기가 올라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밤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털 때. 여러분 밤나무가 얻어맞을 때 있어요. 몽둥이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딸 때. 밤딸 때 막 막대기로 막 두드르잖아요. 막 두들겨야 그것이 알이 막 토실토실한 것들이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죽잖아요. 열매가 없으면요. 딱 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막대기로 내려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열매가 많을수록 얻어맞아요. 막대기로 얻어맞아요. 그만큼 소득을 가져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가져올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의도적으로 시험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길을 허용하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두 사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누구지요? 아브라함과 욥이요. 아브라함과 욥이요.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늦은 나이에 어렵게 해서 독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려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불로 태워서 바치래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런 고난, 여러분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한단 말이에요.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겠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합격한 이후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과히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죠. 다 전부 다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시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고난 때문에 피해가고 그것을 이탈해버리고 그것을 다 털쳐버리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엄청난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감당하기 버거운 정말 어려운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고난의 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고난을 두 번이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믿음을 지켜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러한 시험이 없었다면 그의 믿음이 진짜 순수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그의 곤경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 갑절의 축복.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어쩌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나 혼자 그 어려움 겪고 있는 것처럼 쓸쓸하기도 합니다. 버겁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잠깐 당하는 고난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면서 감당하십시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도우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해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임을 보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여호와의 축복과 갑절의 축복을 다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괜히 순종했다가 망신거리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굳이 순종한다고 살아서 결국 주변의 사람들한테 망신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따르기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예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가 광야예요. 어려움 겪어본 사람,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보면, 만나보면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목에 힘 주지 않아요. 더 낮아지죠. 예.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3절 전반절에 너를 낮추시며 얘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곳이에요. 불가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꺾으십니다. 반드시 그래요.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항상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신학자 C.S. 루이스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다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뭐 불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쳐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고민고민하다가 C.S. 루이스를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인데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인데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전반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보면 교만해져요. 네, 교만해져요.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은혜를 많이 덧입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져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내 실력 때문에 된 줄 알고 내 능력 때문에 된 줄 알고 큰 소리치죠. 까마득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겸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면,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마치 내가 잘 돼서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요.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17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 그래서 18절 전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어떻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모든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내 삶에 끊임없는 광야의 삶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만 적용된 하나님만이 아시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나도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만 적용된 하나님만이 아시는 훈련 프로그램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적용된 하나님만이 아시는 훈련 프로그램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훈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선물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내가 고난의 길을 정말 어렵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나쁜 사람도 많고 더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내가 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해서 강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고난의 길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기도하며 도전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셔서 반드시 버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큰 상급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장소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광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광야를 40년 동안 거기에 가게 하셨어요. 3절에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음 무슨 얘기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궁극적 이유가 뭐냐? 나도 알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그 광야에서 공급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즉 광야에서 육신적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까? 그럼 괜찮습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가능한 일입니까? 옷 몇 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오듯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것이 40년 동안 입었으니 여러분 그 옷이야 그러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옷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광야 유다 광야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 떼앞볕에서 유다 광야를 걸어보면요 온통 자갈만 가득합니다. 그 자갈이 가득한 거기를 걸으면 아무리 좋은 신발을 가지고 가도요 신발이 곧 상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로 하는 분들이요 아무리 좋은 메이커 신발을 신어도 1, 2년도 못 신는다고요. 1년도 못 넘긴다고 해요. 계속 가이드 하느냐고 계속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금방 신발이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무슨 얘기예요? 몸이 상하지 않았다. 즉 질병이 없었다 이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희망이 사라지기도 하지요. 때로는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기도 하지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다가 힘겹게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지고 낙심이 되어서 깊은 수렁 가운데서 빠져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좀 더 쉬운 일을 택하고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려 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영광과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신앙인들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저 십자가의 영광과 혜택만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봉사자 신청 마감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양지원교회에 이렇게 봉사할 사람이 없었던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사람이 이렇게 없었던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는 영광과 혜택은 누리려고만 합니다. 토마스 아퀴니퍼스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는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광야의 길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상 광야의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며 그래서 광야길에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심은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어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손을 붙들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광야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